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3차 내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에 따라 국가공안위원장과 방제 담당 대신은 행정개혁 담당 대신으로 기용되는 고노타로 자민당 행정개혁 추진 본부장이 겸합니다.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와 여성 활약 담당 대신은 1억 총 활약 담당 대신으로 취임하는 가토 가스노부 관방 부장관이 겸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스가요시 대 관방 장관이 이날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전체 강요 19명 가운데 10명이 새로 교체됐으며 여성은 1명 줄어 3명이 기용됐습니다. 이번 개각은 정권 운영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주요 강요를 유임하고 절반 이상의 강요를 교체해 인사를 둘러싼 자민당 내 불만 해소를 도모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향후 모든 협상을 불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메네이는 7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미국의 경제와 문화, 정치, 안보적 영향력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핵협상 기간에도 미국은 이란의 국가 이익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협상단은 당시 바짝 긴장했었지만 미국 협상단은 일부 기회들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앞서 지난달에도 국제사회와의 핵 합의 뒤 미국과 추가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의 전면 금지를 선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메네이의 이 같은 발표는 온건파 성향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앞서 시리아 내전 해결 방법을 놓고 미국과 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유럽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7일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수만여 명의 난민이 유럽에 유입되는 현 시점에서 유럽 국가들의 협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난민 정책에 있어서 일반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국경을 보호하면서 망명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난민 정책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주권에 따라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7일 지중해를 불법 항해하는 인신매매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해군 단속정들은 소피아 작전에 따라 인신매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수색하고 나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종전까지 벌인 단속은 수색과 구조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수천 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향한 난민 수는 13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2,700명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한 마을에서 7일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긴급관리위원회는 3명의 테러범이 요베주 다마투르 마을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원 인근에서 첫 번째 폭탄 공격이 발생한 데 이어 주거 지역에서 또 다른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이번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요베주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보코하람으로부터 수십 차례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또다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7일 예루살렘 올드시티 키리아깐 마을에서 이스라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소속의 여성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인 4명이 팔레스타인 과격분자들의 총격을 받거나 흉기에 찔려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은 13살 소년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시위대 4명을 사살하는 등 양측 간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질문을 하나 드리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지도자들,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성격이 외향적일까요? 아니면 내성적일까요?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의 자서전 행동하는 용기에는요.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수줍음을 잘 타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킨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나 세계 갑부 서열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또 투자의 황제인 워런 버핏 회장은요. 대표적인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물론 외향적인 성격의 성공한 리더들도 많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앞에 나서서 외치고 끌어나가고 하려면은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이 맞지 않을까 하는 편견을 깨는 얘기라서 제가 내성적인 성격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내성적인 성격의 지도자가 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지 이유를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자, 내성적인 성격의 지도자는 일단 매사에 신중합니다. 외향적 성격의 지도자가 저지를 수 있는 즉흥적인 결정을 덜해서 분별력이 높죠. 실패의 확률이 주는 거죠. 또 말하기보다 듣는 걸 좋아해서 의견 수렴에 능하고요. 평소 말수가 적고 신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말을 꺼내면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어떤 존재감이 큽니다. 또 내성적 성격의 리더는 대개 겸손하다고 해요. 이런 겸손함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로 이어지는데요.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합니다. 또 홀로 있길 좋아해서 집중에 강하고요. 글쓰기를 좋아해서 사내 직원과 고객들과 어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기업 이미지와 직원 관리에도 더 낫다고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끈기 있게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요. 내성적인 성격의 지도자가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져서 낮부터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 11도에서 24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양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4도에서 22도 분포. 신의주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15도에서 18도 분포. 개성 오후에 비가 오겠고요. 13도에서 24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브래드의 노래입니다. 다이어리 골라봤습니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앞두고 클린턴 후보가 이미지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이어서 미국 법무부가 수감자 6천 명을 조기 석방한다고 발표한 소식 알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일 30분씩 운동하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로운 연구 결과 30분 운동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첫 번째 TV 대선 후보 토론회가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네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벌써 두 차례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다음 주 화요일인 13일 네바다주에서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엽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볼 수 있듯이 TV 토론회는 대선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네. 또 어떻게 토론회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들 역시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최고의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번 첫 TV 토론회를 이미지 개선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만 해도 대적할 후보가 없는 대권 순위 1위였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지지율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곤 있지만 여러모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린 이유는요.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관영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사용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부의 허락을 받아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고 기밀 내용은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계정에서 기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일부 발견되면서 논란이 됐죠. 네. 이로 인해서 클린턴 후보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었고요. 또 클린턴 후보에 대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한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TV 토론회가 이런 나쁜 인상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인지요. 클린턴 후보가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요즘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 클린턴 후보는 뉴햄프셔 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이 총기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총기로 인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비통한 심정에 대해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So many of the parents of these precious children who were murdered have taken the unimaginable grief that they have been bearing.
네, 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That was a mistake. I'm sorry about that. I take responsibility. And I'm trying to be as transparent as I possibly can.
자,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을 희화화하는 텔레비전 코미디 방송에 출연해서는 우스꽝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이 딱딱한 정치인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시도하기도 했지요.
네, 저도...
All anyone wants to talk about is Donald Trump. Donald Trump? Isn't he the one that's like, you're all losers?
예, 저도 이 방송은 봤습니다만 클린턴 후보의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클린턴 후보가 이 TV 토론회를 앞두고 개인적인 이미지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지금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도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1위에도 오를 만큼 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자금력에서도 클린턴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유세 현장마다 구름대 같은 청중을 모으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이 샌더스 후보에는 이 소득의 불평등 해소 같은 이 자신의 공약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또 클린턴 후보로서는 샌더스 후보를 어떻게든 견제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거지요.
네. 자, 그럼 TV 토론회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를 공격하지 않을지 지금까지 클린턴 후보가 이 샌더스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TV 토론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샌더스 후보를 공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클린턴 후보 진영은 샌더스 후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클린턴 후보가 왜 더 나은 대통령감인지 설명할 수 있는 전략을 현재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사실 버먼트주 상원의원인 샌더스 후보는 의회 내에서도 괴짜로 유명합니다. 이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지칭하면서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샌더스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공격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샌더스 후보의 성향을 볼 때 공격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게 주변 정치인들의 조언인데요. 네. 따라서 클린턴 후보가 뭐 그런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하고 샌더스 후보 외에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또 어떤 후보들이 참여합니까?
네,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와 짐 웹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 그리고 링컨 채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가 이 첫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대선 출마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은 어떤가요?
네, 바이든 부통령은 TV 토론회에 초청은 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등장한다면 민주당 대선판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아들을 잃은 바이든 부통령은 아직 감정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여유가 없다고 말해왔지요. 바이든 부통령은 조만간 대선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수감자 6천 명이 조기 석방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는 미 연방교도소 수감자 6천 명을 이달 말에 조기 석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네.
오늘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전역의 연방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사면되는 수감자들은 거의 다 마약사범들이고요. 대부분 사회복귀 시설이나 가택연금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수감자들이 한꺼번에 풀려나는 게 드문 일인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교도소가 너무 붐비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많은 교도소가 수용인원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현재 미국인 99명당 1명꼴로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단순한 마약사범에게까지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는 지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자, 교도소 수감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요. 마약 사범에 대한 무거운 형량과 관계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양형위원회라는 독자적인 기관에서 연방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데요. 지난 4월 이 위원회가 마약 사범에 대한 형량을 낮추면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새 형량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건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이 많은 마약 사범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사면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은 더 많은 수감자가 풀려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양형위원회는 11월 이후에 추가로 8,500명이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리 예츠 미 법무부 부장관은 양형위원회의 새 지침에 따라서 형량이 줄긴 했지만 이번에 풀려나는 마약사범들은 이미 상당 기간을 복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형량을 감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연방판사들이 일반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수감자의 조기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수감자가 먼저 판사에게 청원해야 합니다. 현재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10만 명 가운데 약 4만 6천 명이 청원 자격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네.
수감자가 청원을 하면 판사가 이 청원자의 수감 태도 또 사회 안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조기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현재 미 전역의 판사들이 일주일에 70건씩 수감자들의 형량을 감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수감자는 이미 풀려나서 사회복귀 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기 석방을 거부당한 수감자도 있습니다.
네, 자, 풀려나는 수감자들 중에 불법 이민자나 외국인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약 3분의 1이 외국국 국적자라고 하는데요.
예.
이들은 풀려나는 대로 곧 국외로 추방됩니다.
예. 이 마약 사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은 여러 번 나왔었죠. 지난 7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도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법 개혁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자에게 무조건 일정 기간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한 최소 의무 형량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초당적인 형사사법개혁법안을 마련한 건데요. 바로 이 법안에 마약사범에 대한 최소 의무 형량을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다소 내용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진보와 보수 세력 양쪽이 모두 새 법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수감 중인 마약사범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하루에 30분씩요 적당한 강도로 운동하면은 이 심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역부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루 30분이라도 운동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온 미국인들에겐 좀 실망스러운 연구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미국 심장협회 신문인 순환지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연구진이 미국인 남녀 37만여 명을 대상으로 12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평균 15년을 관찰해본 결과 이들 가운데 약 2만 200명이 심부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다들 나름대로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운동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심부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운동을 아예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매일 30분을 운동하는 게 심부전 감소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간을 두 배, 그러니까 한 시간에 매일 운동한 사람은 심부전 발생률이 20%나 떨어졌고요.
네.
두 시간 운동한 사람은 발병률이 35%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학회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할수록 심부전의 가능성은 작아지는 일종의 불량 의존적인 관계라고 붙였는데요.
네.
특히 이런 경향은 모든 나이와 성별, 인종에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심부전증이라면은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심부전은 심장이 몸이 필요하는 만큼 충분한 피를 심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미국 성인 510만 명 이상이 심부전을 앓고 있고 심부전 관련 의료 비용만 매년 300억 달러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거기다 심부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심부전 환자가 25%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심장협회를 중심으로 이 심부전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런데요. 이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싶어도 도무지 하루 30분도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운동 시간이 적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역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분간의 격렬한 운동은 중간 강도 운동을 2분간 한 효과를 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면 대신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나 달리기처럼 짧은 시간에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운동을 한다면 단시간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면서 심장 건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사람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운동 효과를 내는 약이 개발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두 편의 의학 잡지에 실린 연구 내용인데요. 과학자들이 운동 효과를 내는 일명 운동 알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로 효과가 조금씩 입증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약은 혈관과 근육을 강화하고 운동의 효과를 빨리 내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네.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뼈를 튼튼하게 하면서 동시에 엔돌핀도 분비되게 하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미국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이 어느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실 겁니다.
네.
예, 특히 요즘은 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개개인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저런 정치적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갤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먼저요. 여론조사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좀 짚고 가보죠. 자, 여론조사라고 하면은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심은 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죠.
네.
예, 민심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좋은 건 선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여론조사도 있겠죠.
네.
예, 좋은 정치를 펼치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 사회, 경제 또는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여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여론조사고요. 이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움직여지는 사회와 나라가 일단은 좋은 사회, 또 건강한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갤럽이라고 하면은요, 여론조사 기관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회사인데요. 실은 이 갤럽이 사람 이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조지 갤럽이라고 이 갤럽 창시자의 이름입니다. 이 조지 갤럽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 여론조사 회사인 갤럽을 세운 게 1935년이니까 올해로 꼭 80년이 되는데요.
네.
예, 현재는 약 20개국에 30개 사무소를 거느린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이 주력 사업인 여론조사 부서부터 자문, 출판 등 4개 사업 부서에 2천 명 넘는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참고로 갤럽은 이 창업주인 조지 갤럽이 사망한 후에 1988년에 셀렉션 리서치 잉크라는 이 연구 전문 회사에 팔렸는데요. 갤럽의 공신력이나 신뢰성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제법 역사가 긴 회사인데요.
네.
하지만 그전에도 미국의 여론조사 같은 건 있었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동서고금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 여론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겠죠?
예.
예, 미국에서는 이 비공식적인 여론조사를 스트로폴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로, 밀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왜 이 스트로라는 말이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예, 바람의 방향을 알아볼 때 이 허공에다가 밀집을 띄워본 데서 유래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처음 이 스트로폴을 실시한 건 1824년에 한 지방신문이 앤드류 잭슨과 존 퀸시 애덤스에 대한 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텐데요. 이 스트로폴이라는 용어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예, 요즘은 이 스트로폴이라고 하면 통계적인 표본 방법을 엄격하게 거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말할 때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조지 갤럽은 원래부터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게 관심이 많았던 걸까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네.
예, 조지 갤럽은 이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이 낙농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진학해서 이 교내 신문 편집장을 맡아 할 만큼 이 시대적인 흐름이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조지 갤럽은 이 편집장 시절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자주 실시했다고 하고요.
네.
예, 나중에는 주 고위직에 출마한 장모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 여론조사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됐다고 하고요.
네.
예, 뉴저지주 프린스턴의 갤럽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예, 콜럼비아 대학에서 이 교수로도 활동했었습니다.
네, 이 조지 갤럽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가요, 1936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또 정확하게 맞춰서였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 1936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재선을 노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든 후보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네.
예, 당시 여론조사의 대표 주자는 20여 년 동안 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정확히 맞춰서 유명해진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신문은 루스벨트가 랜든 후보에게 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지 갤럽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루스벨트가 승리할 거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결과적으로 루스벨트가 승리했습니다.
네. 그때 조지 갤럽이 한 여론조사 방법이 당시로서는 뭐 상당히 획기적인 거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갤럽은 응답자 고작 5만 명.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무려 200만 명의 응답을 받고 추출해낸 예측이었는데요.
네.
예,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표본을 어떻게 제대로 과학적으로 추출하느냐보다는 많기만 하면 정확성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하지만 보란 듯이 이 갤럽이 이겼죠. 갤럽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표본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 대부분 자동차와 또 전화를 가진 부자들이라면서 표본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예, 이후 조지 갤럽은 이 과학적인 여론조사의 혁명을 이끈 영웅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회사 갤럽도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탄탄 대로를 걷게 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여론조사 기관의 대명사 같은 갤럽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갤럽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까요?
예, 워낙에 뭐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이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순 없겠고요. 네. 예,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한 전화번호를 토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요. 하루에 1,000건의 전화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네.
예, 500통은 유선 전화로 또 500통은 무선 전화로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1년에 350일 그러니까 보름 빼고 매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토대로 연령, 종교, 성별, 교육 수준, 지역, 인종 등을 다 고려해서 결과를 예측해냅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기관으로서 또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갤럽은 성적표가 얼마나 될까요?
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결과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여론조사를 들자면 아무래도 이 대통령 선거겠죠.
네.
예, 갤럽은 1936년부터 2008년까지 1946년에 선거 한 번 빼면 거의 모두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네.
예, 지난 2008년 선거에서도 이 바락 오바마 후보의 승리를 맞추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선거가 끝나고 여러 여론조사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예, 또 지난 2012년 선거에서는 승자를 아예 잘못 점쳐서 큰 망신을 당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 선거는 이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와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 간의 대결이었죠. 갤럽은 당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롬니 후보가 49%, 오바마 후보가 48% 득표율을 보일 걸로 예측했습니다.
네.
예, 롬니 후보의 승리를 점친 건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오바마 후보가 51.1%로 47.2%의 롬니 후보를 이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갤럽 여론조사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냐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네. 자, 그 때문일까요? 내년 대선 승자에 대한 예측을 내놓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이 맞습니다. 2012년 선거 결과를 잘못 예측해서 이 큰 망신을 당한 갤럽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보다 과학적이고 새로운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2016년 대선 승자를 예측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갤럽은 미국인들이 후보 개개인에게 느끼는 생각 같은 걸 더 듣겠다고 말했는데요. 돈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좀 더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갤럽의 예측을 듣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는요, 사람들이 파도타기, 서핑을 많이 합니다. 서부 날씨가 1년 내내 비교적 포근하고 태평양과 맞닿은 해변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만 파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파도타기를 하는 개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요, 제7회 개 파도타기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현숙 기자가 자세한 얘기 전합니다.
서핑보드, 그러니까 이 파도타기용 판에 올라선 개들이 넘실대는 파도를 즐기며 실력을 뽐냅니다. 어떤 개는 보드 위에 꼿꼿이 서서 파도타기를 즐기기도 하고 또 어떤 개들은 높은 파도에 몸을 웅크리거나 물에 쓸려 내려가기도 하네요. 개 주인들은 옆에서 함께 수영하면서 개들을 응원하는데요. 개의 실력은 제각각이지만 대회에 참가한 개들도 개 주인들도 환호하는 관중들도 하나같이 즐거운 모습입니다. 박서 한조라는 이름의 개는 자신감 넘치는 꼿꼿한 자태로 실력을 뽐내며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개 파도 타기 대회에 매해 참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Really fun ride today. Really exciting to see the crowd.
정말 신나고 재밌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우리 한조의 파도 타기 실력을 보면서 환호를 보내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한조의 주인인 에릭 갤런트 씨는 본인이 파도 타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개도 파도 타기를 시키게 됐다고 하네요. 올해로 제7회를 맞은 서프 시티 서프 도그 개 파도 타기 대회는 웬만한 사람 대회 못지않습니다. 개의 무게에 따라 4체급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요. 여러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데요. 얼마나 오래 이 서핑판에 서 있는지, 얼마나 자신감을 보이는지, 균형을 잘 잡는지 등을 평가한다고 하네요. 샤페이와 허스키가 섞인 개 샤스타는 올해 세 번째 참가인데요. 샤스타의 주인인 캐티 씨는 사실 이 개 파도 타기는 아무 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Well, I can tell from her because she loves doing just about anything.
우리 샤스타는 뭘 해도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인지 파도 타기도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개들은 파도 타기 하는 걸 무서워하거나 서핑판에서 금방 뛰어내리고는 다시 안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개들은 당연히 파도 타기를 시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서핑판에서 떨어져도 계속 다시 올려달라고 조르기도 하는 사람들처럼 파도 타는 걸 좋아하는 개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주인이 파도 타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도 시킨다면, 그런데 그 개가 파도 타기를 싫어한다면 동물 학대나 다름없겠지요. 하지만 이날 개 파도 타기 대회에 나선 개들은 하나같이 파도 타기를 무척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멋진 파도 타기 실력을 뽐낸 핏불 테리어, 이름이 페이스라고 했는데요. 페이스의 주인인 제임스 월 씨는 개 파도 타기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First, the dog has to love the water. That's one of the biggest things. And then balance.
우선 개들이 물을 좋아해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개가 물 위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의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훈련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일단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해안으로 페이스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파도 타기판에 페이스를 올려놓고는 균형을 잡아보도록 했는데요. 충분히 익숙해졌다 싶었을 때 파도가 높은 해안에 데리고 가서 본격적인 파도 타기 훈련을 시켰더니 지금은 파도 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캘리포니아 지역엔 한겨울만 빼면 매일 파도 타기를 한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파도 타기가 큰 인기인데요. 특히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이렇게 자녀에게 파도 타기를 가르치듯 개를 훈련해서 대회에 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한 불독 강아지 카퍼는 참가상에 그쳤지만 카퍼의 주인인 존 달리 씨는 내년에 또 출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카퍼는 오늘 파도를 타다가 몇 번 뒤집혔어요. 대회가 처음이라 그렇겠죠. 하지만 파도 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훈련해서 다음 대회에 또 출전하려고 합니다.
파도 타기 대회가 끝나자 시상식도 열렸는데요. 상위권 순위 개들은 목에 메달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개 주인들의 눈에는 메달에 상관없이 파도 타기를 해낸 자신의 개가 다 우승한 거나 다름없는 듯 했는데요. 미국인들의 유별난 동물 사랑, 개 파도 타기 대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오래전 문을 닫은 방직 공장이나 역 등을 개조해서 상가나 식당 등으로 활용하곤 합니다. 사람들은요,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쇼핑이나 식사를 즐기면서 또 색다른 기분을 즐기는데요. 미동부 버지니아주에는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뢰를 만들던 공장이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어뢰 공장 미술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랜 역사의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시에 가면 어뢰 공장이 있습니다. 어뢰란 수중을 항주해 잠수함 등을 격침하는 수중 폭발 유도무기인데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됐던 어뢰가 바로 이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아직도 이 건물에는 실제로 공장에서 만든 어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공장은 창고로 사용되다가 40여 년 전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사들이면서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관과 작업실로 변신했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예술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공간이 됐는데요. 82개의 작업실과 7개의 전시실, 고고학 박물관, 또 지역 미술가협회 본부 사무실까지 갖춘 미술센터로 변모해 165명의 예술가가 활동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어뢰 공장 미술센터가 세워진 목적은 일반인들이 미술 세계에 쉽게 접근하고 또 미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에릭 월러 대표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죠.
And we're really focused on art in person and in progress. So
우리는 방문객들이 현재 작업 중인 작품을 가까이서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 있는 작업실에 누구나 다 들어가 볼 수 있죠. 들어가서 작가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작업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전업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는 미셸 호번 씨 역시 어뢰 공장 미술관의 작업실에 갖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방문객들이 들어와서 작품 활동에 동참하는 걸 늘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Well, 사실 처음엔 작품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우리 미술관은 교육의 목적도 있고 또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또 다른 작업실에서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 크리스 어니 씨는 이전에 산업 디자이너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현금으로 바꿔서 하고 싶은 걸 다 했죠. 그때만 해도 조각가가 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2년에 알렉산드리아 시로 오게 됐고요. 조각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크리스 씨는 이제 유명한 조각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어뢰 공장 작업실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예술 활동에 필요한 영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작품 활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작가의 작업실에 들어가서 그들의 작품을 보기도 하고요. 또 조언도 얻는데요. 이게 무척 도움이 됩니다. 또 때론 나이가 어린 방문객들과 얘기할 기회도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미술가를 꿈꾼다고 얘기하면서 제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 역시 작품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죠.
멀리 남부 텍사스주에서 온 방문객 그레그 폴라스 씨도 색다른 경험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It's really wonderful because, you know, when you see a work of art,
너무나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거기다 작가를 직접 만나 작가 본인의 이야기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른 미술관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어뢰 공장 미술센터는 매년 5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뿐 아니라 1,600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시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전쟁 무기인 어뢰를 만들던 공장이 이제는 이렇게 미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기 원하는 사람들, 현재 작업 중에 있는 작품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또 미술을 배워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방문해봐야 할 특별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개들의 파도타기 실력을 겨루는 캘리포니아 개 파도타기 대회 현장 만나봤고요. 버지니아 주의 명소로 자리 잡은 어뢰 공장 미술관 찾아가 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ull through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pull through?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id you hear about Charles and Henry's car accident?
Yes, I did. It's so unfortunate. Are they still in the hospital?
Yes, they are. They sustained serious injuries. But the doctor is confident that they'll pull through.
That's great to hear that they will be able to pull through.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Did you hear about Charles and Henry's car accident? 찰스와 헨리의 교통사고 소식 들었니? 라고 하자 제가 Yes, I did. 소식 들었어. It's so unfortunate.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Are they still in the hospital? 둘 다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Yes, they are. They sustained serious injuries. But the doctor is confident that they'll pull through.
아직도 병원에 있어. 심하게 다쳤지만 의사 선생님은 회복할 거라고 확신하셨어. 라고 하자 제가
That's great to hear that they will be able to pull through.
라고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ull through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id you hear about Charles and Henry's car accident?
Yes, I did. It's so unfortunate. Are they still in the hospital?
Yes, they are. They sustained serious injuries, but the doctor is confident that they'll pull through.
That's great to hear that they will be able to pull through.
Today's expression is pull, P-U-L-L, pull through, T-H-R-O-U-G-H, through, pull through. Pull through means to endure or survive something difficult. It may be that you survive a trouble or an illness. Pull, pull이라는 동사는 끌어당기다는 의미고 through, through는 무엇을 통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ull through 라는 표현은 아주 힘든 일을 해내다,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나 힘든 일을 극복해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게 위기를 이겨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pull through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제이슨이 찰스와 헨리가 심각하게 다쳤지만 의사 선생님은 회복할 거라고 확신하셨어 라고 했죠.
They sustained serious injuries, but the doctor is confident that they'll pull through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 believe that you will pull through this difficult situation 라고 하면 전 당신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Pull through. 네,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Charles and Henry's car accident?
Yes, I did. It's so unfortunate. Are they still in the hospital?
Yes, they are. They sustained serious injuries. But the doctor is confident that they'll pull through.
That's great to hear that they will be able to pull through. Let's review. Pull through means to endure or survive something difficult. Pull through. Pull through. Pull throug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9월 26일 70차 유엔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린 한 중요한 행사에서 국제사회는 단합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아프가니스탄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리고 20개 이상 국가의 고위 관리들은 압둘라 압둘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살라후딘 라바니 아프간 외무장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 역사적인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로운 개발과 지역 발전 진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반군이 9월 28일 쿤두즈시를 공격하는 등 국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아프간 정부의 노력이 계속 도전에 부딪히고 있지만 국가 통합과 아프간 정부가 여타 부문에서 그동안 이룬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통해 아프간 사람들은 안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그동안 경제개혁 추진과 부패 척결, 선거 신뢰성 강화, 그리고 탈레반이나 다른 무장 반군 조직과의 협상 추진에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아프간 군경과 아프간인들을 위해 애쓴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압둘라 압둘라 아프간 대통령, 그리고 살라후딘 라바니 아프간 외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이 다시는 국제 테러 분자들의 은신처로 쓰이지 않고 탈레반을 포함한 무장 조직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불안정하게 하지 말고 평화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은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안정, 통합, 평화, 그리고 번영을 향한 많은 나라의 지속적인 지지에 부응합니다. 9월 26일의 역사적인 회담은 통합돼 있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겠다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지원은 방해받지도 또 미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케리미 국무장관은 분명히 아프가니스탄의 미래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나라에 중요하다고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